항상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기를 즐기시는 우리 청취자님, 오늘도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청취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6년 2월 23일 월요일이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을 탁 넘어서 그 이면에서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맥락을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님을 위해 저희가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아, 오늘 자료들 정말 방대하고 깊이가 있죠?
네, 오늘의 심층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기술, 경제, 외교, 그리고 글로벌 안보라는 언뜻 보면 전혀 다를 것 같은 네 가지 핵심 이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청취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확실한 통찰을 향해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대한 기사들과 여러 시각이 담긴 논평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요. 저는 이 겉보기엔 좀 파편화된 사건들 밑바닥에 아주 거대하고도 중요한 그 하나의 공통된 맥락이 흐르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맥락이요?
네, 바로 국가의 주권입니다.
아, 주권.
네, 그 데이터를 통제할 권리, 그리고 국가의 살림살이인 재정을 예측할 권리,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교적 생존을 도모할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치열한 고민들이 오늘 다룰 모든 이슈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막 뛰어들기 전에 청취자님께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소스 자료들 중에는 단순한 팩트 보도를 넘어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한 시사 이슈 요약본과 논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니까 내용이 꽤
좀 세죠. 이 자료들 안에는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색채가 매우 뚜렷하고 강렬한 주장들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절대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역할은 원본 자료에 담긴 사실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자들이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청취자님께 전달하는 객관적인 분석가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님께서 다양한 시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는 것이지 그 극단적인 의견들에 저희가 동조하는 것이 아님을 단호하고 중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분석가의 렌즈만 딱 장착하고 이 텍스트들을 해부해 볼 겁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네 가지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지상파 3사가 글로벌 빅테크 오픈 AI를 상대로 벌인 전례 없는 소송전. 둘째, 이재명 정부의 2025 회계 연도 첫 재정 결산이 보여주는 경제적 시그널.
그리고 셋째가
네,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 이면에 숨겨진 지경학적 생존 전략. 그리고 마지막 넷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발생한 무장 침입 사건과 일상화된 정치 폭력의 징후입니다.
와, 라인업만 들어도 벌써 아드레날린이 확 도네요. 그럼 지체 없이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님, 2026년 2월 23일 바로 오늘 한국 지상파 3사인 MBC, KBS, SBS가 서울중앙지법의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 드디어 터질 게 터졌죠?
네, 챗GPT가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가져다 학습했다는 건데요. 이게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한국 지상파가 글로벌 빅테크에 저작권 소송을 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이 사건을 단순히 우리 지사 베껴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저작권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는 겁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네. 원본 자료에 담긴 한국방송협회 측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파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지식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그걸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가 혁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혁신으로 포장하지 마라.
그렇죠. 다시 말해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에 맞선 명백한 데이터 주권 방어전이라는 거죠.
데이터 주권 방어전이라 그 엄청 거창하게 들리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오픈 AI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공개된 정보를 그냥 쓱 읽고 학습해서 똑똑해진 것뿐인데 왜 문제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빅테크들이 늘 내세우는 전형적인 공정이용 논리죠. Fair Use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 자료의 논평자는 인간의 학습하고 AI가 데이터를 막 집어삼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평생 매일 쓴 일기장을 누군가 허락도 없이 통째로 스캔해서 그걸 기반으로 베스트셀러 소설을 막 찍어내서 엄청난 수익을 독식한다고 상상해보시죠.
와, 기분 진짜 나쁘겠는데요.
심지어 원작자인 저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이요. 게다가 이건 개인의 일기장이 아니라 한 국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이 모두 담긴 공공의 지식 인프라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내 일기장을 남이 훔쳐가서 돈을 버는 거다. 결국 국가의 지식 인프라를 외국 기업의 AI 엔진으로 돌리는 어떤 뗄감으로 무상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의 논평에서는 이 사태를 보면서 소버린 AI, 그러니까 국가가 독자적으로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요?
네, 자동차의 껍데기를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결국 그 심장인 엔진이 외국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아, 엔진 비유 좋네요.
만약에 오픈 AI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어 서비스 엔진 사용률을 10배로 확 올리거나 한국의 정치적 맥락을 철저히 미국식 시각으로만 필터링해서 답변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권한 자체를 타국 기업의 알고리즘에 외주주는 셈이 되니까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소송은 단순히 뭐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 데이터의 통제권을 타국에 절대 넘기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엄중한 경고 시그널로 읽어야 한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디지털 영토인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국가를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뼈대는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재정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숫자들이 꽤 눈에 띄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인 수치들이 나왔죠.
예산이 얼마나 계획대로 잘 썼는지를 보여주는 총세출 집행률이 무려 97.7%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다 쓴 거네요.
맞아요. 반대로 예산을 짜놓고도 쓰지 못해 붕 떠버린 돈, 이른바 불용액고 식정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해요.
이 수치들이 왜 중요한지 청취자님이 딱 체감하실 수 있게 과거의 상황과 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률이 높다는 건 국가가 돈을 쓰겠다고 약속한 곳에 제때 돈이 돌았다는 뜻입니다.
피가 잘 돌았다는 거군요.
네, 원본 자료는 직전 윤석열 정권 당시의 심각한 세수 결선 사태를 강하게 소환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무려 56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수 결선이 났습니다. 오차율이 -14.1%였죠.
와, 56조 원이요?
네, 그리고 2024년에도 30조 8천억 원이 또 펑크가 났고요.
아니, 이게 1, 2조도 아니고 수십조 단위로 세입 추계가 빗나갔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 월급이 500만 원 들어올 줄 알고 생활비를 다 짜놨는데 막상 통장을 탁 열어보니까 4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적금이든 학원비든 다 끊어야 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국가 재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난리가 나겠죠.
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끊기고 당장 집행되어야 할 민생 예산이나 인프라 투자가 올스톱됩니다. 그게 바로 불용액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 돈이 없어서 못 쓴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 결산 자료를 보면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에 아예 기존의 잘못된 추계를 인정하고 감액 경정, 즉 세입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10조 3천억 원 낮춰접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 자존심을 세우면서 무리하게 버티는 대신에 처음부터 우리 이만큼 못 거둘 것 같다, 이렇게 장부를 수정해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났더니 오히려 경기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1조 8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허황된 장부상의 숫자를 좇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지출을 계획하니까 결과적으로 세수 변동성이 안정화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100% 가까이 투입될 수 있었다는 정책적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 중인 이 논평의 작성자가 이 상황을 두고 정말 파격적일 만큼 극찬을 쏟아냅니다.
네,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이전 정권의 세수 펑크 악순환을 탁 끊어내고 나라를 정상 궤도로 돌려놨다면서요. 심지어 이렇게 낭비 없는 실용적 재정 정책 덕분에 코스피가 5,000 2900대를 넘볼 수 있게 되었다고까지 언급합니다. 아주 강렬하고 거의 환호에 가까운 시각이 듬뿍 담겨 있어요.
사실 논평자의 그 뜨거운 정치적 수사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예산 집행률이라는 건조한 숫자에 열광하는지 그 기저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기저의 심리요?
네. 결국 키워드는 재정 신뢰와 예측 가능성입니다.
아, 신뢰.
청취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죠.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이 국가에 의해 정확히 예측되고 애초에 약속된 곳에 낭비 없이 쓸 것이라는 믿음, 이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언제 돈줄을 끊을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반대로 이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신뢰가 시장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저 논평자가 코스피 59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끌어다 쓴 진짜 이유일 겁니다.
네, 데이터 주권에 이어서 국가 재정을 통제하는 예산 주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크게 넓혀서 바깥 세상, 외교 무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아주 흥미로운 만남이 있었죠?
네, 아주 주목받은 회담이었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원본 기사들을 보면 외교적 성과를 다루기 전에 이 두 정상의 독특한 평행이론에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네, 그럴만도 한 게 일국을 이끄는 두 정상의 개인적 서사가 이토록 닮아있기도 통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지독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공장에서 일했던 이른바 소년공 출신입니다.
맞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소년공에서 시작해서 각각 노동운동가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결정적으로 과거 우파여당 집권 시절에 검찰의 수사와 혹독한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날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네, 그걸 또 이겨냈죠.
결국 이를 다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서사까지 아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 평전을 선물로 건넸다고 하는데 단순한 의전을 넘어선 묘한 동질감이 엿보이더라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 이 회담은 두 사람의 훈훈한 과거사 공유 정도로 끝날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최고 수준 격상됐고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농업 등을 아우르는 10건의 양해각서가 쏟아졌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뭐 흔한 정상회담 발표문 같지만 사실 브라질은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자원 부국이고 한국은 그것을 가공해서 내다파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궁합이 잘 맞죠.
두 나라의 경제 구조가 서로의 가려운 곳을 아주 정확히 긁어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의 논평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한 외교 전략을 분석해냅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변수죠.
아, 트럼프 변수?
논평자는 현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시대에는 한미동맹이 언제까지도 지금처럼 공고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짚어냅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틈만 나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거나 관세폭탄을 무기로 압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경제든 안보든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과의 전략적 밀착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브라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브라질은 단순히 남미의 한 국가가 아니라 남미 공동시장의 핵심이자 신흥경제국 연합인 브릭스의 맹주 중 하나거든요.
아, 브릭스?
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해제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진출하기 위한 다변화된 생존 전략의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와, 겉으로는 소년공 출신 두 정상의 드라마틱한 만남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국 우선주의의 파도 속에서 국가의 외교적 주권을 다각화하려는 고도의 승부수가 깔려 있었네요.
네, 아주 철저한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방금 미국의 트럼프를 언급하셨는데 마침 오늘 다룰 마지막 네 번째 자료가 바로 미국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아, 정말 전 세계가 놀란 뉴스죠.
청취자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 보안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네,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21세의 오스틴 T. 마틴이라는 청년이 산탄총과 연료통으로 중무장한 채 마라라고 자택의 보안 구역에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과 대치하다가 결국 총격으로 사망했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라라고가 대체 어떤 곳입니까?
지역의 판비치 보안관들이 외곽을 겹겹이 쌓고 있고 내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비밀 경호국이 지키고 또 탐지견의 각종 첨단 센서가 아주 도배된 곳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야 할 곳 중 하나죠.
그런데 고작 20대 남성이 그것도 인화물질인 연료통까지 들고 그 철통 같은 방어선을 뚫고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이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서늘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죠.
어떤 질문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한 경호를 받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조차 자기 집안마당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대체 이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과거 펜실베니아 버틀러와 웨스트 팜비치에서도 암살 시도를 겪었잖아요. 자료의 논평은 이 사건이 단순히 경호 실패나 어느 미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퍼진 정치폭력의 일상화를 보여주는 치명적 증상이라고 진단합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폭력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죠.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저택 방화 사건, 미네소타 민주당 의원 부부 총격 사망, 그리고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공개 총격까지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도 스콧 베첸트 미 재무장관은 정치 좌파가 정치적 폭력을 정상화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만 돌리더라고요.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갈등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자료의 논평자는 이 미국의 끔찍한 현실을 한국의 상황과 아주 예리하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 1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백주대낮의 끔찍한 암살 미스테로 사건을 상기시키죠.
아, 당시에도 정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죠.
논평자는 이런 테러들이 어떻게 잉태되는지 그 구조를 파헤치는데요. 핵심은 에코체인버입니다.
메아리방이요?
네, 스마트폰을 열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만한 나와 정치적 성향에 같은 극단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자극적인 글들만 끝없이 추천해줍니다. 반대편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적대감만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죠.
아, 대속 같은 이야기만 들으니까요.
결국 이 가상의 증오가 현실로 튀어나와서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 나라가 산다는 맹목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뤘던 AI와 데이터 알고리즘의 문제가 결국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런 정치 테러와도 맞닿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습니다. 논평자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테러 그 자체가 가져오는 악순환입니다. 반대편을 향한 물리적 폭력은 상대 진영에게 완벽한 피해 보복 명분을 쥐어주게 되거든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군요.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말과 대화로 갈등을 풀어내기로 합의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치 폭력이 일상화된다는 건 이 대화의 시스템, 즉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 자체가 와르르 붕괴하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숨가쁘게 다룬 이 네 가지 이슈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죠.
글로벌 거대 자본의 알고리즘으로부터 국가의 지식 자산을 지켜내려는 지상파 3사의 저작권 소송이 있었고요. 추계 오류의 낡은 관행을 끊고 현실적인 재정 집행으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죠.
네. 영원한 동맹이 사라진 각자도생의 시대에 공통의 서사를 무기로 브라질과 전략적 연대를 맺은 외교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상실한 채 극단적 테러로 치닫고 있는 한미 양국의 정치폭력 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경제, 외교, 사회, IT 기사들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국가와 사회의 뼈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외국 기업의 데이터가 잠식당하고 국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외교적 고립에 빠지거나 극단주의 테러로 사회 내부가 두동강난다면 국가는 껍데기만 남은 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나눈 이 치열한 통찰들이 내일 아침 쏟아지는 새로운 뉴스들을 바라보실 때 표면적인 사건 이면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오늘 머릿속에 지식의 스파크가 쉴 새 없이 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의 이 마지막 정리를 듣다 보니까요.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님께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묵직한 자료들을 곱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안보를 이야기할 때 국경선에 탱크가 몇 대 서 있는지, 전투기가 몇 대인지 같은 군사력이나 눈에 보이는 경제력으로만 위협을 측정해 왔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가 우리의 데이터와 뉴스를 소리 없이 집어삼키고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 추천 알고리즘이 매일같이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를 자극해서 끝내 정치적 극단주의와 테러를 부추기는 이 기막힌 시대를 보고 있으면요.
네.
어쩌면 진정한 21세기의 국가 붕괴라는 건 저밖에서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외부의 침략이 아닌 게 아닐까요?
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향해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 순간, 이미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국가의 붕괴는 시작된 것 아닐까요? 청취자님, 총성 없는 이 위협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청취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화두네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더 무서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청취자님께서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을 한 번쯤 곰곰이 씹어보시는 것도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기된 숱한 질문들에 대한 청취자님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두 사람은 다음 시간에 한층 더 흥미로운 자료와 뇌를 확 깨우는 예리한 통찰을 가득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